이제 내일 모레 몽골과 베트남으로 선교를 떠납니다. 여러분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선교지 위에 영혼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 몽골로 우리 133명의 단원들이 갔는데 그중 기억나는 가장 큰것 중에 하나는 교도소에 간 것입니다. 제가 죄를 지어서 간 것은 아니고 교도소에 계시는 분들에게 찬양을 들려주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갔는데 한 2, 300명의 남자분들이 머리를 빡빡 진짜 밀었더라고요. 머리를 빡빡 깎고 찬양을 듣는데 조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키는 크지 않은데 몽골 분들이 뼈가 굵거든요. 그래서 덩치가 이렇게 웅장해요. 야, 혹시라도 우리 여성 단원들이 10여 명 있는데 폭동이라도 일어나면 어떡할까? 아, 내가 한 7명까지는 처리할 수 있는데 인원이 더 많아져서 어떡하나 그러니 걱정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의 결단을 가진 것은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나쁜 짓 해서 지금 한 시간 있는 것도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랑 교도소에 감옥에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결심을 했었던 시간이 작년 이맘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의 배경입니다. 보면 1절에서 예레미야는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위대라는 것은 유다 왕국 왕의 친위대요. 즉 왕의 호위 무사인 셈입니다. 이 친위대가 있는 구역이 이 시위대 뜰인 거예요. 그런데 이 뜰이 뜰인 동시에 일부 감옥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왜 뜰이 감옥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이 친위대의 성격 때문입니다. 친위대는 이 왕을 가장 측근에서 보호하는, 지키는 병사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왕은 그 친위대를 신뢰하였고, 이 나라의 정책에 반대하는 반역행위를 한 중대범죄, 그러한 범죄자를 왕이 직접 관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친위대가 거하는 영역을 시위대들에서 일부 감옥으로 만든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이 반역행위를 한 범죄자로서 잡혀 있었던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막강한 군사력 앞에 멸망받기 직전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동족들을 향하여 끝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실 거야. 바벨론을 들어서 사용하실 것이고, 너희는 이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야 된다. 이것이 예레미야의 일관된 예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편에서 볼 때는 이 예레미야가 한 선포는 대적 행위예요. 어떻게 적에게 항복을 하라니? 우리 아군의 군사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그러한 이야기이다. 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역 행위를 한 예레미야를 시드기야 왕은 시위대 뜰 감옥에 갇히게 한 것입니다. 사실 예레미야처럼 억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은 흔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민족의 동족의 미래를 사실대로 말한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가온 것은 동족으로부터 배신자의 낙인, 그리고 매질, 그리고 감옥이라는 비참한 현실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또한 정신적으로 그가 고통 속에 겪은 것은 억울함과 또한 그 억울함을 넘어서는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예레미야 20장 7절에 그는 그 억울함의 마음을 토로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전하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전한 거예요.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람들이 나를 막 조롱합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원망을 터뜨린 것이죠. 자, 여러분 같으면 이 예레미야의 상황 속에서 동족에게 야, 너희들을 멸망할 거야 라고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쉽지 않죠. 저 또한 고민하고 갈등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 또한 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피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에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명감이 그에게 일어나 증거하였고 그 결과는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감옥에서 그는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저에게 남은 것은 이 쇠사슬과 감옥입니다 라며 인간적인 탄식을 나타냈을지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의 삶 가운데 나는 지금 감옥에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레미야처럼 나는 그래도 교회에 열심히 다녔는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왜 내 삶은 반복된 감옥인가? 라고 원망하며 한탄하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의 아쉬움과 안타까움에 처해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소망과 희망이 보이지 않았던 예레미야에게 2절 말씀에 놀라운 역전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아멘. 여기서 두 가지의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 일을 행한다라는 히브리어는 오세인데 창조하시다 그리고 집행하다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단어와 맥을 같이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셨는데 지금도 이 순간도 움직이시사 이스라엘을 위하여 회복의 길 또한 소망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만들며, 이 만들며라는 단어 요체르는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행위를 뜻합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칼날에 짓밟혀서 산산조각이 난 깨어진 그릇과 같았습니다.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회복 불가능의 절망의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것을 느꼈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야, 지금 깨어진 그릇 같은 이스라엘, 그리고 참혹한 내 마음, 깨어진 그릇 같은 내 심령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잠시 그 깨어진 그릇으로부터 눈을 들어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바로 지금도 이 상황을 움직이느니 지금도 도저히 너덜너덜해진 이 그릇을 회복시켜서 다시 온전한 그릇으로 만드는 요체르의 하나님, 토기장이 하나님이란다.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하신 이 말씀이 바로 믿어지십니까? 지금도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모든 깨어진 그릇 같은 미천한 나를 이끌어 주시사 다시 만드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고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능력과 지혜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가족의 문제, 특히 자녀의 문제 앞에서는 부모가 무너지게 되죠. 몇 달 동안 받지 못하고 있는 월급, 여기서 탈출을 해야 되나 버텨야 하나 고민과 갈등 속에 처해하게 됩니다. 여기서 탈출한다고 해서 뚜렷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계속 버티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처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의 악화, 관계의 파탄, 나에게 닥쳐오는 문제로 인하여 내 인생이 부서진 것 같은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눈에는 지금의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것 같을지라도 다시 한번 지금의 이 상황, 환경을 움직이시는 이, 그리고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는 나 여호와 하나님, 토기장이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지금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아픔이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위하여 무언가 이루시고자 하는 거룩한 과정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 소망이 모두가 사라져 버린 듯해 보여도 여러분 스스로를 그리고 상황과 환경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예레미야에게 하신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질문합니다. 네가 믿느냐? 너는 믿느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 저 하늘 꼭대기에서 우리를 잠시 잠깐만 보는 분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 조금 나에게 다가와서 함께 거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삶, 고민과 고통과 절망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내가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산산조각이 난 그릇, 그 그릇 속에서 나를 만져주시사 새로운 그릇으로 만드는 하나님인 줄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미련하고 우둔하고 도저히 목회자로서는 자격조차 없는 것 같은 저이지만 하나님이 만져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텨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세워주고 너를 이끌어주고 너를 인도하여 줄 것이다 말씀하시기에 우리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 가족 여러분 마음속에 행여라도 내가 왜 이 고생을 하는가? 왜 나는 이 모양이 꼴인가? 나는 이 땅에서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가 아닌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지금 이 순간 혹시라도 어려운 결단을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존귀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분을 바라보는 소중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3절에서 예레미야를 향한 중요한 행동 하나를 요구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무엇인가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는다는 것은 소리를 높여 외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절망의 감옥 속에 거하는 이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목숨을 걸며 외치는 애절하고도 간절한 부르짖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우리가 전심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나는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기도는 쌍방형입니다. 부족한 인간이 온 마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사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어서 우리에게 또 약속하십니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일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는 아마 감옥에서 풀려나기를 원하고 혹은 나의 조국이 멸망치 않기를 바라며 기도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석방과 회개를 넘어서 33장 15절에서 바로 메시아 된 예수님을 예언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공의로운 가지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아주 놀라운 예언입니다. 예레미야가 바란 것은 석방 혹은 민족의 회복 정도였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우리에게 우리가 죄와 사망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우리를 위하여 하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속의 청사진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종교가 아닌 이유입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인간의 유익과 편의를 위하여 신을 찾아가 빌고 구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복음은 내가 찾아가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찾아오신 은혜인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감옥에 아무런 소망도 없어 보이는 우리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자신의 목숨을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 주셨음을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시위대 뜰처럼 막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으로 마음이 캄캄하십니까? 바로 지금이, 만약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낀다면 바로 지금 이때가,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을 부를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방이 막히면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원망하고 주저앉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한숨보다는 기도를, 절망보다는 부르짖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회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갑작스러운 막힌 자녀의 문제, 무너진 재정, 지친 마음 등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힘겹게 하고 괴롭히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 모든 인생의 감옥 속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조금 나은 환경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면 초가의 감옥에서 사면 예수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소중한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사면 예수가 있다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우리는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는 우리만 누려서는 안 됩니다. 복음의 은총을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열방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몽골 또한 베트남 영혼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우리 교도소에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몽골에 도착한 날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원래는 교도소에 30여 명의 찬양대가 같이 들어가서 찬양할 수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됐는데 갑자기 안전 문제든 정책이 바뀌었다고 따로따로 몇 명씩만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5개월 동안 준비하고 수고하고 노력한 그 단원들이 온전하게 찬양을 드릴 수 없게 된 것이죠.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계속 기도했습니다. 한국의 기도의 동역자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 그 교도소에 들어가기 전날 허락이 되었어요. 하지만 끝까지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가려고 사무실에서 행정 절차를 밟는 그 순간까지도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떡하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세요. 간구했던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 선교팀들을 위한 기도, 몽골의 영혼들, 베트남의 영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진심 어린 간구를 통하여 그들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영혼까지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을 믿습니다. 다육이 잘 키우고 계시나요? 혹시 죽인 분은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예. 죽이기도 힘들 것 같아요, 그건. 예. 다육이는 우리의 태신자의 영혼을 함께 품으며 기도하는 도구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주변에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그 마음이 바위처럼 굳어서 아무리 찔러봐도 아무리 권유해도 씨알도 안 먹히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믿지 않는 친구를 위하여 40년을 기도한 분이 계십니다. 엄청나죠? 하지만 계속 왜 안 나오냐, 교회 나와야지 라고 강권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히 조용히 시간을 들어서 포기하지 않냐고 계속적으로 기도한 결과 재작년에 그 성도님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지금 열심히 교회를 다니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가능하게 한 것은 포기하지 아니한 기도하고 부르짖은 그 성도님의 마음의 간절함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대신자를 마음속에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너그럽게 하여 주시고 강권적으로 붙들어서 하나님의 전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소중한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오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인생의 감옥 가운데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지칠고 또한 절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합니다. 이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모든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어루만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또한 도저히 쓰잘데없는 듯한 오류가 가득한 깨어진 그릇인 저와 여러분을 다시 한번 주님의 방법으로 진흙으로 만드시사 새로운 그릇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릇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여름의 더운 날씨에도 부르짖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제2가죠. 또한 그 기쁨과 감사를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 또한 열방을 향하여 펼쳐 나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